함께 기도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 또 감동케 하시는 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하루도 영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나의 시선과 마음을 두지 않으려 하면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할 터인데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 가까이 하여 그 뜻을 온전히 깨달아 주의 길 아버지 안에 옳게 바르게 걸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의 제단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 엎드린 주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모든 삶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눕니다. 부족한 자를 통해서 나누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말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에스겔 말씀 봅니다. 에스겔 7장부터 보죠. 에스겔 7장 1절로 우리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안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절 말씀에서 보면 에스겔은 자신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다시금 증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서 하나님 이리 말씀하셨다 2절 가운데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그 징계와 심판의 때가 임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끝났도다 라고에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끝났도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의 히브리어의 시제가 매우 특이하고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 즉 예언의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한 시제가 쓰여져야 하겠습니까? 미래형이 필요합니다. 아직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2절의 이 부분에는 과거형의 시제가 끝났도다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형이란 무엇입니까?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한 확인과 확증의 그러한 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이 예언의 부분에 과거형의 그 시제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비단 여러분 이것이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이 경고와 심판의 말씀 그리고 이 징계는요. 마치 이미 이루어진 듯 한 것으로까지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으나 이미 일어난 것과 친배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미래형이 아닌 과거의 형태로 끝났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의 때가 아주 가까워 왔음을 그리 의미하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리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에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너에게 나타내어 너의 행위를 심판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부응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끝이 임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징계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고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의 이 징계와 심판의 수위가 어느 정도 일런지 우리가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너의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4절 말씀 보십시다. 4절 말씀에서 하나님 어찌 말씀하십니까? 어떠한 긍휼과 자비도 절대로 너희에게 베풀지 않겠다. 하나님은 스스로 이리 다짐하고 계십니다. 징계와 심판으로 너희가 그간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는지 하나하나 낱낱이 전부 다 드러내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이요 9절 말씀에서도 반복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으로 9절 말씀 맨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 중에 돌이키지 아니한 자들, 회개치 아니한 자들, 긍휼과 사랑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로만 알고 있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 때리는 자임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겠다 분명히 지금 다짐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이토록 만들었겠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 이와 같이 4절과 9절에서 말씀하시고 스스로를 때리는 자임을 나타내시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이 내리실 그 재앙으로 그들의 모든 삶이 아주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5절 6절 보시면 특별 보시면 무엇이라 말합니까? 재앙이로다. 아주 비상한 재앙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비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전에도 볼 수 없었고 앞으로도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재앙이 너희 가운데 임하리라 하셨던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사람이 생각하지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고통과 징계의 시간들이 이제 너희들에게 닥칠 것이로다. 그것을 볼 것이더라. 하나님은 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곧 통곡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기뻐할 수 없는 날이 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 주님 이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너에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란한 날이라 말합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 이전 직접 말씀에서도 살펴보았는데요. 요란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과 같은 어떤 그 참혹한 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아수라장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의미함이 요란함 그리고 요란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일어나는 날 그리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지식, 판단, 선택으로 무엇도 정리되어지지 못하는 혼란이 가중되어지고 두려움과 근심만이 남아있을 시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또 무엇이라 말씀 하십니까? 여기 7절 마지막에 보시면 산에서 즐거이 부르던 날이 아니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우리 앞선 에스겔 6장에서 다루어졌던 주요한 주제인 우상 숭배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징계하셨던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우상을 섬길 때 여러분 그들의 온갖 산에서 이 모든 것들을 행했더랬습니다. 인간의 쾌락과 정욕으로 우상 섬겼더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전 6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온 산들아 들을지어라 너희 중에 있었던 모든 산당들이 무너질 것이라 하나님 그리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8절에서도 7절에서도 그것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너희끼리 즐겁고 기쁘다 그렇게 했던 날 다시는 너희에게 없을 것이다. 너희에게 혼란과 두려움과 근심만 가득한 날이 이제 곧 닥칠 것이다. 하나님 그리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8절에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너에게 쏟고 내 진노를 너에게 이루어서 너의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보응하되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분노를 어떻게 쏟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속히 쏟으시겠다고 그리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급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속도와 진행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그 심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이러한 일을 결국 야기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10절에 또 다른 표현으로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는가? 여러분 10절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아멘.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날이 곧 닥쳐올 것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죄지은 이스라엘에게 정해져 있는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현 보시면 생경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10절 마지막에 보시면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표현은요 동일한 표현인데 앞뒤에 이 다른 표현으로 이 의미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몽둥이가 꽃이 피다 그리고 교만이 싹이 낫도다 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일치되어지는 그러한 똑같은 의미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낫도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아니하실 정도로 이스라엘의 죄가 만연하여져서 주의 징계의 때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그런 은유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 몽둥이가 꽃이 피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몽둥이가 어떻게 꽃이 필 수 있겠습니까? 아주 단단한 나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단한 나무, 즉 죄악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들 가운데에 꽃이 피어날 정도로 즉 어떠한 꽃이겠습니까? 주님이 치시는 그 징계의 때가 왔음을 알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정도의 그러한 때가 이제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뒤에 문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이들이 죄 지었습니까? 교만함이었습니다. 우리 계속하여서 에스겔 이사야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교만이라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스스로를 의지하는 그 교만, 그 교만으로 싹을 틔웠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꽃과 싹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매우 아름다운 표현, 좋은 표현이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징계의 때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은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이리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죄송합니다. 11절 보시면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중반 이후부터 보시면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언급된 것이요 이스라엘 전부 다 주님의 은혜로 얻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도요 그 민족도요 그 나라를 이름도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고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얻었던 이름들이고 나라였고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택하지 아니하였으면 그저 한 가족의 무리로밖에 지나지 아니하였을 텐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강성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도 그 무리도 그 강성함에 그 재물도요 전부 다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보시면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뒤이어 살펴보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부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죄악으로 실제적인 기근이 찾아오고 삶의 터전에서는 쫓겨나게 되어졌고 민족적으로는 온갖 나라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찬양 중에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고 하는 가사에 찬양이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전부 다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살면은요 주님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주님이 그 은혜를 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하면 주의 은혜가 거두어지고 내 삶에 잃었던 모든 것들이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11절에서요 이 아름다운 것, 이 아름다운 것을 의미하는 바가 이어지는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11절에 아름다운 것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 11절에 아름다운 것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토지 말합니다. 땅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과 연결해서 그래서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12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고 파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토지란 곧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토지란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기초적이고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 지금 이들이 이 토지를 사고 판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토지를 사고 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들에게 지금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토지를 샀다고 기뻐하지도 말고 너희가 팔았다고 걱정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인가? 토지를 구매한 기쁨이나 토지를 판매한 것과 같은 아쉬움을 논할 만한 시기가 지금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절 후반에 보시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중히 여겼던 것, 아름답게 여겼던 것들 지금 사고 판다라고 해서 예전처럼 기뻐하거나 아쉬워하거나 너희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뒤집혀지고 그 은혜가 꺾이고 모든 것이 다 부서지는 그 가운데 있는데 지금 땅 사고 파는 것으로 너희가 아쉬워하거나 기뻐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때 생명의 거두어 가심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에 거두어 가심이 있는데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내가 땅을 산들 오늘 내가 땅을 판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연결하셔서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의미를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13절 초반에 보시면요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뜻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요 이스라엘의 제도 하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어떠한 제도? 바로 희년입니다. 여러분 희년에는 모든 것이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토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도 판 지 50년째 되어지는 그 50년의 해에는요 토지를 판매한 원 주인에게로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는 자도 팔면서 이때를 기다리고 기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 소망을 절대로 이루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파는 자가 행여라도 앞서서 에스겔서에 나온 것처럼 모든 그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3분의 1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고 3분의 1은 전쟁으로 죽고 나머지 3분의 1은 외국으로 뿔뿔이 흩어지다 죽는 그 가운데에서 행여라도 혹시라도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희년을 통하여서 그 땅 돌려받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징계의 때를 지나가는데 무슨 희년이겠습니까? 희년의 회복 너희 가운데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목숨도 유지하지 못하는 방국에 무슨 희년과 회복을 그렇게 논한단 말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러한 민족에게 내리신 주의 징계가 얼마만큼 강력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희년의 회복마저도 멈춰버려지는 그러한 참혹한 상황들이 임박할 것을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죄악입니다. 죄악입니다. 여러분, 죄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큰 영향력이 미쳐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던 모든 것들은 빼앗겨버리고 회복될 수 있는 여지도 사라져버린 것. 여러분, 충이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에 주의 거룩을 닮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 경고하신 이러한 경고의 말씀 우리 가운데에 교훈 삼아서 내 삶은 하루하루의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의 은혜는 받아 누리고 주의 회복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네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징계가 임할런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건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떠한 자비와 긍휼도 베푸시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리 다짐하고 선포하십니다. 이 징계를 통하여 내가 때리는 자임을 너희가 알게 되어질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간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들 가운데 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 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이 그간 귀히 여겼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며 특별히 그것을 통하여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때도 이때 멈추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중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돌이키지 아니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지 생각했다가 끝내는 돌이키지 못해 징계의 때를 맞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라보며 오늘의 우리의 삶에 비춰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것들에 있어서 망설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또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제단에 나와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마다 나의 마음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향하게 하시고 세상의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롯이 나의 주님만 의지하여 구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자의 그 마음의 모든 소원들을 주님 감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케 하는 일들 아버지님 저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으니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의 회복에 아버지님 그 기도의 제목이 있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낫게 하여 주시고 치유케 하시는 주님 만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 또한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거룩함 지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